이사야서 49번 메시지 신약 경륜 안에서 계시되신 여호와의 종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 이르렀는데 이 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장입니다. 52장의 마지막 세 구절인 13절, 14절, 15절과 53장 1절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이사야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거룩한 말씀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하더라도 천연적인 이해에 따라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이해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위엄, 권위, 권능과 같은 그리스도의 여러 위대한 방면을 말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51장과 52장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해 세 방면을 말했습니다. 첫 방면은 여호와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뜻하는 여호와의 팔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 방면은 그리스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두 방면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끝부분인 13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지혜로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기서 뜻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 지혜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지혜는 우주를 지으실 때 행사된 그 지혜가 아닙니다. 문맥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지혜와 능력은 모두 하나님의 깊은 것들, 즉 하나님의 깊이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이는 그리스도의 더 깊은 방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더 깊은 방면 중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었던 사람으로 성육신 되신 분인 그리스도께서 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려 하셨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담긴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은 옳긴 하지만 너무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 자신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관련된 인류 가운데의 모든 규례를 폐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더 깊은 어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땅에 떨어진 하나의 밀알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세상을 심판하였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더 깊은 방면들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깊이들 중 또 한 방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만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만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 훨씬 이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의 커다란 출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출생하셨을 뿐 아니라 수많은 믿는 이들이 동시에 출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고 로마서 8장 29절은 이제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더 깊은 방면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분이 육신 안에 계신 사람이셨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변형되어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대단히 깊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더 깊은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안에 완전히 계시되어 있지만 이것들을 구약에서 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대하든 신약을 대하든 그들의 천연적인 관념을 붙잡습니다. 매우 참된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성경도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많은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은 찾는 영이시고 수건을 벗기는 영이시며 동시에 계시하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었는데 그 구절들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깊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배우고 들은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을 앙망합니다. 신약의 경륜 안에 계시된 여호와의 팔이신 그리스도.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구약 경륜 안에서가 아닌 신약 경륜 안에서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계시되는 그리스도는 위대하거나 강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은 그분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은 여호와의 팔이신 그리스도가 형통하리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14절에 있는 이사야의 시적인 묘사에 의하면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 얼굴과 모양이 상한 것으로 인해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모습이 상하고 흉하게 된 분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셨기에 놀란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쁨 안에서 지혜로이 행하며 형통하실 것임. 이사야서 52장 13절 상반절과 53장 10절 하반절은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기쁨 안에서 지혜로이 행하고 형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역하러 나오신 때로부터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지혜로이 행하셨고 형통하셨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십자가로 가서 그분의 선택한 백성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후에 체포되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형통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낳으셨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의 기쁨이며 그분의 부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형통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만 그분이 죽음에서 나오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비록 우리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2000년 전 모두 거듭났습니다. 바로 이 지혜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지혜로이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경륜에 따라서가 아닌 신약 경륜에 따라서 지혜로이 행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부활하신 날까지 주 예수님은 어떤 일도 구약 경륜에 따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것을 신약 경륜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심. 이사야서 52장 13절의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팔이신 그리스도께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3층천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여주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는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받들어 높여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관념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받들어 높여주셨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속에 경륜은 천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기록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경륜보다 훨씬 더 높고 깊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모양이 그 어떤 사람보다 상한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놀람. 이사야서 52장 14절은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그분의 얼굴이 상하고 그 모양이 상하였으므로 그분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예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기독교 안에는 주님을 매우 잘생긴 남자로 묘사하고 있는 소위 예수의 초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모습이 잘생기기는커녕 도리어 흉한 것을 볼 때 놀랄 것입니다. 그분이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이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할 것임. 이사야서 52장 15절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땅에 많은 위대한 이들이 그분을 보고 놀랐듯이 예수께서는 또한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이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어떠하심이 열방이 상상하던 바와 전혀 다름으로 인해 그들을 놀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며 열왕은 그분을 인하여 입을 봉할 것입니다. 이 열왕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그들이 생각하던 것 같은 위대한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의 입은 그를 인하여 닫힐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은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열왕은 그들에게 아직 전파되지 않은 어떤 것을 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주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인들, 특히 교수나 철학자 같은 학식 있는 사람들을 접촉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관념은 그리스도가 역사상 위대한 분이요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멸시받는 지방인 갈릴리 땅에서 그것도 천안 나사렛이란 동네에 한 가난한 가정에서 사셨다고 말해주는 몇몇 신약 성경 구절들을 읽어주면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듣자마자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분이 왜 그렇게 멸시받는 지방에 멸시받는 동네에서 사셨지요? 왜 그렇게 위대한 분이 거절을 당했지요? 라고 묻곤 합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모든 위대한 교사들은 위대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작은 말씀들을 하고 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은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대목은 성경 같은 고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경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경륜입니까? 많은 사색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이 기록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15절은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열왕이 결코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천연적인 사람의 관념으로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계시에 근거한 선지자들의 전파. 선지자들의 전파와 여호와의 계시. 이사야서 53장 1절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상반절은 전파에 관해 말하고 하반절은 계시에 관해 말합니다. 계시는 앞에서 본 52장 15절의 전파와 동등합니다. 53장 1절의 이사야의 말은 선지자들이 신약 경륜 안에서 신약의 복음을 전파했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전파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팔을 계시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참된 여호와의 팔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이분이 여호와의 팔이란 말인가? 그렇게 작은 나사렛 사람이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팔이신 예수에 관한 선지자들의 전파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물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여 우리가 예수에 관해 전파하는 것을 믿도록 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에 관해 말하려고 사람들에게 갈 때 우리는 그러한 분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종종 느낍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신약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이런 전파와 계시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육신된 구주로서 고난받고 슬픈 인생을 사심. 먼저 이런 전파와 계시는 고난받고 슬픈 인생을 사신 성육신된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주 앞에서 연한 순같이 자라나심. 겉으로 볼 때 이사야서 53장에는 성육신에 관해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절 첫 부분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자란 줄기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신약 경륜 안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자란 줄기 같은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몇몇 단어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자라나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심. 2절 두 번째 부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연한 순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 예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몇몇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분이심.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멸시를 받으셨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셨으며 질고밖에 모르신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분을 귀히 여기지도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분을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분보다 못하다고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못 박힌 구속자로서 여호와의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의 허물을 인해 자신을 희생하심. 둘째로 선지자들의 전파와 여호와의 계시 안에서 그리스도는 못 박힌 구속자로 계시되셨습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위대한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들은 보통 매우 천하고 비열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속자는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언어로 계시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른다면 어떻게 그러한 말들이 기쁜 소식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이상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관해 말하려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예수에 관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연한 순이시고 마른 땅에서 자란 줄기 같으며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아마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란 연한 순 같으신 분이고 마른 땅에서 무리 없이 어렵게 자란 줄기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약 경륜 안에서 알고 위대한 분으로 제시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약의 경륜 안으로 이끌리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심.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무언가 잘못됐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분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 상하심.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전히 대속적인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치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에 서서 징벌받으시고 매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셨으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서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실 때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위에 두심으로써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만이 유일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죄인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는 놀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경륜 안의 전파이며 계시입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음. 이사야서 53장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신약 경륜에 따라 겪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전파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하고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파되고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많은 열방을 놀라게 하십니다. 선지자의 백성의 허물을 인해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심. 이사야서 53장 8절은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선지자의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체포되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스도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심판을 통해 그분은 갈보리로 끌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사시던 시대의 사람들 중에 그 누가 그분이 형벌받아 마땅한 선지자의 백성, 즉 유대인들의 허물을 인해 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한 형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했지만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됨. 이사야서 53장 9절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강포도 행치 아니하셨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악인들과 함께 장사 지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심. 이사야서 53장 10절 상반절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기쁨과 그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분의 연장인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한 한 씨를 산출하시는 부활한 생명 주는 자로서 셋째로 선지자의 전파와 여호와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부활한 생명 주는 자로 계시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하반절과 11절은 그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생명 주는 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명 주는 자의 사상이 10절에서 말한 씨에서 암시됩니다. 그 씨는 분명 생명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기쁨과 그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분의 연장인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 한 씨를 산출하실 수 있는 생명 주는 자이십니다.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된 씨로 조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는 만족해 하십니다. 그분의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씨를 보심. 10절 하반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그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죄는 허물과 죄악들과 잘못과 모든 그릇되고 악한 것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심은 그분이 기꺼이 자원해서 자신을 죄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리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 한 씨를 산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만족이 되었고 또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된 씨는 그분의 연장인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한 믿는 이들로서 그들과 더불어 그분은 그의 날을 길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한 씨, 곧 믿는 이들을 산출하심으로 그분의 날을 길게 하셨으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절 끝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기쁨 안에서 형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2000년 동안 그리스도는 매우 형통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비록 많은 공격과 온갖 종류의 반대와 어려움에 직면하셨지만 그 누구도 그분을 패배시킬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형통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을 미국으로 확장하시는 데에서 형통하셨고 지금 그분은 러시아로 확장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형통하심일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분의 날이 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땅에 사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여기 계십니다. 52장 13절은 다만 그리스도가 형통하실 것이라고만 말하지 어떤 것에서 형통하실 것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53장 10절은 그분이 여호와의 기쁨 안에서 형통하실 것이라고 명백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계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씨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임. 이사야서 53장 11절은 가라사대 그가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혼의 수고로부터 산출된 것이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알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게 된 많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의롭게 된 이들은 또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씨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의 유기체인 몸을 건축할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는 승천하신 승리자로서 네 번째로 선지자의 전파와 여호와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승천하신 승리자로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대신 구주이시며 못 박힌 구속자이시고 부활한 생명주는 자이시며 승천한 승리자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상반절은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탈취한 것 또는 먹이를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존귀하고 강한 자와 함께 사로잡은 자들을 나누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고 하나님만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참된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탈취물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승천한 승리자 그리스도는 사로잡은 자들을 탈취물로 나누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이기셨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모든 이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이 포로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포로들이 되었고 먹이 또는 탈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포로들을 하늘로 이끌어 아버지께 들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승천한 승리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 탈취물을 나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심.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으로 존귀한 자, 즉 하나님과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 즉 하나님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신 그분이 그런 희생제물이 되도록 자원하여 자기의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지만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제 그 탈취한 것을 나눌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죽으시고 기꺼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을 때 좌우 양편에서 두 강도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이 악인들 가운데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수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겪으셨고 또한 많은 사람의 죄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분이 이 땅 위의 영적인 전쟁의 탈취물을 나눌 자격이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승리자로 여기셨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의 모든 전파와 계시는 신약 경륜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신약의 방식으로 계시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고 지나간다면 구약 경륜의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 이르러 그 장을 읽으면 그 풍취와 맛이 완전히 구약이 아닌 신약에 속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천연적인 방식이 아닌 계시된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그리스도를 그러한 분으로 알 수 있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사야의 전파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 즉 신약 경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계시를 받고 합당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빛비춤 받는 것입니다.